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줬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시시때때로 주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저희들이 이 시간 받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은밀하게 침투한 거짓 형제들이 다른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을 자신들의 추종자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짓사도였고 또 괴율의 역군으로 자신들을 의의 일꾼으로 변장을 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단적인 사상, 또 기복주의 신앙, 율법주의 신앙, 은사주의 신앙, 신비주의 신앙, 사회복음, 자유주의 신앙, 세속주의 신앙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잘 간파해서 배격을 해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대충 이러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않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대단히 안타깝게도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쉽게 넘어갔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줬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갈라디아 사람들은 속히 진리에서 떠났고 또 거짓된 가르침을 쫓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하여서 갈라디아서를 써면서 그들을 향하여 어리석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라고 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어리석게도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그것을 쫓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들도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그러한 어리석음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대단히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않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까?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간단화에서 장성한 자의 수준으로 신앙이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서는 그러한 위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적 갓난아이 수준에서 어른 수준으로 신앙이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여러 단계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 신앙, 또 청년 신앙, 또 장년 신앙, 뭐 이런 신앙, 영적인 면에서 신앙에 이러한 단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자라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들도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점점 자라나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처음에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자라나면서 점점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 수신자들에게 호칭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아이들아 라고 하였고 또 청년들아 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이 있고 또 청년들 신앙이 있고요. 또 아비들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것은 성숙한 그런 신앙을 뜻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수신자들에게 이런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신앙에는 여러 단계가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람이 처음에 성령으로 거듭나면 영적인 갓난아이가 되지요. 이때는 신령한 저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영적인 갓난아이를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갓난아이는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에서도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라고 하였는데요. 영적 갓난아이들은 영적인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젖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에는 이처럼 갓난아이 수준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신앙이 자라나면은 청년이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년 수준의 신앙이 되면은 그때 비로소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갓난아이에게 단단한 식물을 주면은 그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에게는 어른들은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죠.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여기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그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젖을 먹는 자는 영적인 어린아이다 라고 하였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영적인 갓난아이들은 단단한 식물을 못 먹지요. 그러나 자라나서 어른 수준의 신앙이 되면은 단단한 식물을 먹고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지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에는 여러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갓난아이 수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복음에 쉽게 현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이 없지요. 나쁜 사람들이 와서 유혹을 하면은 금방 거기에 넘어갑니다. 유괴범이 와서 저쪽에 너희 엄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데려다 주겠다. 이 차를 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어린아이들은 금방 아무 의심 없이 그냥 그대로 합니다. 따라가지요. 그 정도로 어린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영적인 갓난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대단히 약합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에게 속기 쉬운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영적인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욕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서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기 쉽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에게 현혹되지 않으려면은 신앙이 갓난아이 신앙을 벗어나서 빨리 장성한 수준으로 성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단계의 신앙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리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는 장성한 자의 수준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좋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마음이 대단히 좋아 보이는데요. 실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이런 신앙도 그것도 좋다고 하고요. 또 저런 신앙도 좋다고. 또 다른 신앙도 그것도 뭐 모든 종류를 다 좋다고 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비유로 말하면은 이런 사람들이죠. 식용버섯도 좋고 독버섯도 좋으니까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하고 똑같습니다. 식용버섯도 좋고 독버섯도 좋고 다 좋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수준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모든 것이 다 좋다고 하는 분별력이 없는 그런 수준입니까? 아니면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의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까? 우리들은 신앙이 장성한 자의 수준이 되어서 다른 복음에 현혹되는 그런 일이 결코 없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성경을 올바로 알아야 하고 또한 깊이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올바로 알아야 되고 또한 깊이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안에 우리들을 속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기독교 안에는요, 우리들을 속이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의 꾀임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성경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깊이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올바로 알아야 되고 또한 성경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바른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런 다른 복음을 배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부족하면은요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금방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땅에 보면은 여러 가지 유형의 사기꾼들이 있는데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뭐 보이스 피싱 사기는 너무나 유명한 그런 사기인데도요. 놀라운 사실은 보이스 피싱을 얼마나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공공 매체를 통해서 많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요, 매일 그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매일. 이건 뭐 근절되지 않는 것이죠. 또 부동산 관련 사기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거짓된 사람들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 상식의 지식이라도 있고 또 법을 조금이라도 어느 정도 안다면은 그렇게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은요, 거짓된 사람들에게 쉽게 넘어가지요. 그러나 성경을 올바로 알고 또 깊이 알 때는 다른 복음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성경을 조금 더 올바로 깊이 있게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거짿 형제들에게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잘 몰랐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자기 공로로 구원을 얻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지 않고 나 스스로 이제 구원을 이루어보겠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고 또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가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 결말은 저주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진리를 바로 알았다라는 결코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또 성경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짓된 것에 쉽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존교회를 다니다가 이단 집단들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파 이단으로 간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존교회를 다니다가 그들의 게임에 넘어가서 구원파 이단 집단으로 간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또 신천지 이단 집단으로 넘어간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이 기존교회들을 공격해가지고 거기 사람들을 이제 꿰어서 자기네 집단으로 오게 한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렇게 속아서 신천지로 간 사람들, 기존교회 다니다가 신천지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존교회를 다니다가 이단으로 간 사람들의 특징은요,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그런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지요.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는 것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단 사상뿐만 아니라 또 불건전한 여러 신앙들이 있죠. 그런 것들도 다 다른 복음인데요. 기복 신앙에 빠지는 것. 이것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복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동시에 다 받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또 이 세상을 살 때에 만사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바로 기복신앙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만사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기복신앙에 대한 진리는 없습니다. 성경은 기복신앙에 대한 그러한 진리를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런 신앙에 빠지는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복신앙이 정말로 옳은 것이라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로 사셨어야 하셨던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들이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부유하게 사셨습니까? 아니죠.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가장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가난하게 사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기복신앙이 거짓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기복신앙이 정말로 옳은 것이라면은 사도들 또한 가장 부자들이었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헌신하였습니다. 기복신앙이 정말 옳은 것이라면은 바로 이들이 가장 출세하고 부자로 그렇게 살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13절까지에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여기 미말에 두었다 했습니다. 뭐 출세했거나 성공했거나 잘 되었거나 형통했거나 뭐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자고 미말에 두었다 했습니다.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느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주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사도들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찢기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비천한 그런 삶이고 멸시받는 삶이고 가라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삶만 봐도 이 기복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그러한 신앙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기복신앙이 옳은 그런 진리라고 하면은 사도들은 정말 가장 부자로 살았어야 하고요. 가장 출세한 사람들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은 가난하고 비천하게 그렇게 살았지요. 기복신앙이 정말 옳은 것이라고 한다면은 구약시대 믿음이 좋았던 성도들 또한 가장 부자로 살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까지 보면은 구약시대에 믿음이 좋았던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음과 같이 말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구약시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또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게 구약시대 하나님을 잘 믿었던 믿음이 아주 탁월했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데요. 그들은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산중과 암일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 이러한 성도들의 삶을 보면은요, 기복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했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다 누리고 또 만사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거 성경에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기복신앙은 거짓 교사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가르침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단히 크게 만연되어 있고 또 뭐 이거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또 다른 데도 만연되어 있는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진리인데도 사람들이 이러한 다른 복음에 빠지는 이유는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또한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성경을 올바로 알아야 하고 또한 깊이 있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복신앙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병고침과 기적들에 대하여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한국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기하게도 설교할 때마다 가장 애용하는 본문 구절 등 다 복음서입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 이런 것들은 뭐 거의 하려고 하지 않고요. 항상 그들은 복음서에 넣는 예수님의 이적, 기적, 사도행전에 넣는 이적, 기적 그 설교하면서 우리도 체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곧바로 그냥 성경을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 버립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대단히 무서운 거짓된 그런 교사들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병 고침과 이적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복음서의 기적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은 아,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이시구나. 이거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몸에서 야, 나도 이런 체험을 해야 되겠구나. 그것은 대단히 크게 성경을 오해하면서 보는 것이지요. 문둥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셨고요.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걷지 않으셨습니까? 이거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무수히 많은 기적들은 모두가 예수님께서 신적인 존재이심을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된 교사들은 그러한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들도 그러한 병고침과 기적들을 체험해야 된다. 우리도 행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우리도 그런 것을 통해서 뭐 병이 낫고 또 기적들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다른 복음이고 거짓된 그런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성경을 올바로 알아야 되고 또한 깊이 있게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을 올바로 알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올바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화를 해보면은 그가 알고 있다는 그 성경 지식은 대단히 피상적인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성경을 어느 정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은혜의 교리가 무엇인지 올바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진리를 바로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진리를 올바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있습니까?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배의 그 규정적 원리가 무엇인지 하는 것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좋은 신앙 서적들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좋은 신앙 서적들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좋은 신앙 서적들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청교도 개혁주의 책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신앙 서적들인 것이지요. 우리는 그러한 책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경을 더 깊이 올바로 알려고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책들을 읽지 않는다면은 신앙이 발전하지 못합니다. 또 신앙이 올바로 이렇게 자리 잡히지 못합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려면은 그런 책들의 도움을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현혹되지 않으려면은 좋은 신앙 서적들을 부지런히 많이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난 두뇌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혼자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것들, 뭐 그게 신앙 서적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필요 없어. 난 나 혼자 성경을 한번 파볼 것이야. 그리고 산 속에 성경 하나 들고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계속 연구한다고 하더라도요. 일평생 동안 연구해도 한 발짝 진전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성경을 미리 연구해 놓은 선배 그 신앙인들의 책들을 많이 읽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지혜로운 일입니까? 그들이 일평생 연구해서 내어놓은 결과물들, 그 책들이지 않습니까? 그 많은 책들을 우리가 읽는 것, 그게 지혜로운 일이고요. 그 책들을 읽으면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좋은 신앙 서적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책들을 읽지 않고 오직 성경 하나만 들고 연구한다 막 그렇게 말하는데요. 저도 그런 사람들을 간혹 봐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합니다. 다른 좋은 신앙 서적에 도움이 없이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절대로 제대로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청교도 개혁주의 책들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읽을 때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올바른 이해가 생기고 그럴 때에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리학의 위대한 발견자 아이삭 뉴턴은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멀리 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섰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말이죠. 아이삭 뉴턴의 대단히 유명한 말입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멀리 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섰기 때문이다. 아무리 키가 작은 난장이라도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면 남들보다 훨씬 더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아이삭 뉴턴은 선배 연구자들의 학문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시하고 나 혼자 무슨 뭐 학문적인 대단한 업적을 이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교만한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배 학자들이 이루어 놓았던 그 학문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리고 그거 위에 올라서서 그것을 바탕으로 더 깊이 있게 연구하여서 더 크고도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면 더 멀리 볼 수 있고요. 정말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청교도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야 하는 것이지요. 또 위대한 개혁주의자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평생 연구해서 남긴 그런 위대한 책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읽고 탐독하면은 바로 그것이 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는 것입니다. 영적 거장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면은 더 멀리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 이 책은요, 성경을 아주 심도 깊게 해설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독하게 되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말할 수 없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위대한 칼빈의 어깨 위에 올라서야 되는 것입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도 또 우리가 반드시 읽고 연구해야 되지요. 이런 책들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요, 성경을 결코 제대로 건전하게 올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야 됩니다. 존 번연의 철로역정 우리가 읽어야 되지요. 또 존 오웬, 리차드 백스터, 토마스 왓슨, 조나단 에드워드 스펄전, 존 라일, 로이드 존스 등등 수많은 이런 청교도 개혁주의 계통의 그런 분들이 남겨놓은 그런 책들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거장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면은 우리들은 영적인 세계를 더 멀리 볼 수 있게 되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올바로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다른 복음에 결코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불건전한 다른 복음들이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는 그런 위기 시대입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변질된 복음이고 가짜 복음입니다. 그것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런 다른 복음들이 교회 기독교 안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러한 거짓된 복음에, 거짓된 가르침에 현혹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영적 간단화의 수준을 탈피해서 장성한 자의 수준으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올바로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청교도 개혁주의 책들을 부지런히 읽고 영적 거장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와 같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거짓된 교사들이 많이 있고 또한 그들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지 그러한 것에 현혹되지 않는지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또 가르쳐 주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장성한 자의 수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성경을 더욱더 깊이 있게 올바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서 청교도 개혁주의 책들을 부지런히 읽고 탐독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